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연말이 되고 이제 성탄절이 될 때쯤 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들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어릴 적보다는 최근에는 그 느낌이랄까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어릴 적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성탄절 이제 이브에 하는 전야 축제를 위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열심히 그걸 준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성탄 트리도 이제 형들이랑 같이 산에 가서 직접 소나무를 베어다가 교회에 갖다 놨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난리 나겠죠. 성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행사 준비이기도 했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은 성탄 장식과 캐롤송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굉장히 설레임, 연인들도 설레이고 어린이도 설레이는 굉장히 분위기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저희가 어른이 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뭐 없잖아요. 성탄 트리도 별로 없고 캐롤송도 예전과 같지 않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방학이 12월 한 둘째 주면은 방학을 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은 웬만하면 방학이 크리스마스 지나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교회들도 그걸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분위기도 좀 다운된 것 같고 뭔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준비하는 것도 여의치 않는 것 같은 환경이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성탄절 행사를 준비 위해서 바쁘고 분주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좀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나. 성탄절이 단순히 뭔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축제와 같은 그냥 행사와 같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그 이브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간을 지나서 성탄절의 의미, 진짜 그게 왜 우리에게 축제이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가에 대한 어떤 본래적인 뜻을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선물을 기대를 하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산타클로스는 덜 찾긴 해요, 요즘은.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의례껏 행사를 하잖아요. 부모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 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선물을 뭐 해줄 거냐고 묻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성탄절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받으려면 예수님이 받아야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거지 선물 받는 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뭐 애들이 들리겠습니까? 그 선물 뭐 해줄 건데? 이제 이게 결론이긴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지내왔잖아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 다시 한번 또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그 중요한 의미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놀라운 특권들, 은혜들, 기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한 일을 쭉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족보, 여러분의 족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족보잖아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쭉 기록된 게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내가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가장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꿈꾸기에 자기들의 어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준비된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하신 이분이 오셨는데 오시는 과정은 별로 위대하지 않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이것을 끊으려고 하지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됐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주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 오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오 이때쯤 됐으니까 가야지 이런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부터 약속된 예언되었던 일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성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약속 역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당장 봐서는 내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삶에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성탄절로 오신 이날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열심히 들었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확신이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과는 때로는 구별되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멍청한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오실인데 이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셨냐면 임마누엘이다 라고 정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가 있잖아요. 어디에도 계신, 그냥 늘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는 구약시대,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나 떠나서, 내가 너에게 한 것들 떠나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해요. 왜요?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다시 돌아와. 너희 다시 나에게 돌아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죠. 그리고 또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북왕국 망한 거 봤지? 너희도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와야 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 그 약속 안에 너희가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바벨론에게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안에는 그게 멈추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과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실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요? 우리의 이슈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이슈는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의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을 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육체는 당장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지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게이 세상에서의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 가운데 있다고 해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도, 그건 그 자체가 그냥 죽은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진짜 시한부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망했어요. 내 삶에 어떻게 누군가가 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주 다른 관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 그분의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진짜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절망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삶에 희망이 있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 죄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건 맞지만 구원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구원 자체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끝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목적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구원 여행 구원 기차의 티켓을 끊었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냥 티켓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살다가 때 돼서 그냥 티켓 내고 버스 타고 가면 되죠. 기차 타고 가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티켓 갖고 살라고 한 게 아니, 티켓을 끊은 이후에 우리가 뭐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티켓만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분과 함께 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큰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으렛껏 오는 성탄절, 으렛껏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처럼 넘긴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주관자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육체의 사망 이후의 모든 삶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가능케 됐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별게 아닌 일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별게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지. 그랬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결코 헛된 일이거나 의미 없는 일이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내 삶에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탄절을 누리고 성탄절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되고 고백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그 고백이 더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쁨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우리 인사하잖아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해주면서 이웃들에게 성탄절 인사를 건네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선물과 이것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일날 주일 예배 때 또 예전에 했던 듯이 그 거리에 나가서 성탄절을 소개할 때 정말 우리가 이걸 전해줄 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어떤 진심이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 대한 상처와 오해가 있어서 내가 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네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연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졌던 것처럼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은혜이고 우리끼리만 특권이고 우리끼리만 좋다 하하호호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어떻게 관계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 마음이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성탄절 가운데 풍성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이 성탄절을 누릴 때 다시 한번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 나의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나는 얼만큼 간절한가. 그리고 이 마음이 모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탄절의 은혜를 나눌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은혜를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